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2장 8절부터 그 다음에 11절까지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지도가 없으신 분은 요 뒤에 들어있는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책에 가셔서 에게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에게해, 제목이 에게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게해를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그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시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반모섬이라고 보이시죠? 반모섬. 반모섬 오른쪽으로 가면 밀레도라고 보입니까? 밀레도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밀레도 위에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일곱 교회 순서가 그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시겠죠? 일곱 교회 그 순서가 여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 데가 반모거든요. 반모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예, 예,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서머나라고 하는 데는 에베소보다 북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에베소 북방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45km 정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전 300여 년 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 왕국이 있던 시대에 이제 세워진 도시고, 또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여기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건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등의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에게 처음부터 이제 충성을 바쳤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루어졌는데, 로마 제국에게 이제 충성을 바쳤고, 또 원정군들을 원조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그 충성의 결과로 한때 그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서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아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도시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옛 도시를 이제 가서 발굴을 해보니까 이 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한 사실을 그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하고 있었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서머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조그마한 어떤 그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근데 거기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은 큰 핍박을 받으면서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서머나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스머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M-Y 그 다음에 R-N-A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음역을 해서 이제 발음할 것 같으면 스미르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영어로는 그냥 스머나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여기 미르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의 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RRH에서 뭐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몰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와 같은 그 물품으로 이제 쓰여서 뭘 상징하고 있냐 하면 사망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망과 연관이 있는 그와 같은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부와 또 부유한 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산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거의 다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흰옷 입고 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입고 정말 나귀 타고 다니고 옛날에 이렇게 고조선 시대 지금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이 열악한 그와 같은 상태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태가 더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사람들이 와서 가산을 약탈하기도 하고 많이 핍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로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 경제적인 부유함과 상품 등의 그러한 그 풍요로움은 궁핍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많은 고난과 이제 핍박을 당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한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이름이 서머나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인천, 그럼 인천에는 인천교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무슨 분소처럼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름이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벌써 딱 들어가면서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보면 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어떠한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어떠한 책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몰약이라고 얘기했죠. 죽음과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머나 교회가 죽은 것 같고 핍박을 많이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여기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나는 부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부활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 이야기하면 아마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많은 그런 그 예수님의 꾸지람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꾸지람이 없는 그런 교회 두 개를 들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꾸지람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2장 9절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런 것들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행위를 안다 그 얘기를 하시고는 곧바로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굉장히 심했고 그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느 면에서 패러독스가 되겠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실 때에는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이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이 소만학교의 그 성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비춰졌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환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느 면에서는 표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고 늘 매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처절한 투쟁이 우리 가운데서 갈등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매달려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풍부하게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물론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 수 있어도 하여튼 풍부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그 척도에서 봤을 때는 어느 면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딜레마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서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서문화 같은 그런 교회의 그런 그 성도들은 그런 고민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기 전에는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서문화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의 관례와 이 모든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안식교라든지 지금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마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정말 유대인이면은 정말로 유대인이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이고 정말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피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유대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피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노릇을. 사탄의 회당 할 때 그 회당은 시나고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시나고고는 원래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원래 뜻은 모임, 그 다음에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머나 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특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가 항상 순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후계자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돼서 AD 155년부터 165년 동안 그 교회를 이제 치리했는데 폴리캅이 결국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지로 워낙 유명한 데예요. 순교지로. 그래서 폴리캅 당시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탄 여기 인데 나오는데 사탄은 대적하는 자, 또 비난하는 자, 우리를 적대하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탄의 하는 일을 잘 알고자 하면은 욥기 1장 6절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들을 이제 보이러 왔을 때 사탄도 함께 와서 그리고 누구를 지금 비난합니까? 욥이라고 한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이라고 한 사람을 비난해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대적자로 사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해서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곳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임으로 모인 자들의 신성모독하는 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는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극도로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43장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나 오 야고바, 야고바 하는 건 이스라엘아 그런 뜻입니다.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도 예수님 주시는 그 위로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겪고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예수 믿는 것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핍박의 때에는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여기 열흘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루가 뭐 예를 들어 1년이다 해서 1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열흘 동안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아시겠죠? 그 앞뒤에 무슨 다른 얘기가 없는 한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유명한 구절이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죽기까지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버릴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신실하라. 우리는 이제 충성을 한다고 하면 뭔가 맹세를 하고 왕 앞에 이렇게 가서 맹세한 걸 지키는 거 이제 그걸 충성인데 원래 이 그리스 말이나 원래 그 영어의 뜻은 그런 충성 뭐 맹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신실하다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며 성실히 전파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거 위에는 다른 사랑과 다른 진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성실하게 전파하는 것을 그걸 여기 신실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이 말씀은 꼭 서머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누구나가 다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든지 전도하는 일에 이 모든 일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실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 하면 마라톤 그 경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이런 마라톤 경기가 있으면은 1등한 사람에게 뭘 씌워줬어요?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실은 내가 이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걸 면류관이라 그랬죠. 면류관. 또 어떨 땐 왕관이라 그랬는데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뜻은 경기장에서 그 이기는 사람에게 월괴관을 주듯이 그와 같은 관을 준다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그냥 생명의 관을 준다 그러니까 관이 이게 왕관인가 월괴관인가 면류관인가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뜻은 여기 무슨 금관도 아니고 은관도 아니고 월교관도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그와 같은 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목숨까지 버린 그와 같은 순교의 삶을 산 그 사람에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와 같은 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몇 가지 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고 그 단련을 받은 뒤에 그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생명의 관이 있다. 생명의 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그 뒤로 쭉 넘기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가서 보시면 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썩지 않는 그런 관도 있고 해서 몇 종류의 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목회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해서 여전히 그 포맷이 동일합니다. 앞부분은 개별적인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 여기 계시록에 남아 있는 거 가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가서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거든요. 부활해요.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이 나중에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불호수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죠. 거기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21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난 그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 가서 보면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의 어떤 그 보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서만학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구원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기는 자가 몇 가지 용례로, 지금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만학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기는 자는 뭘 행위를 더 많이 하니까 구원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이기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보상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서머나교회 그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문맥상, 이건 앞뒤 문맥을 보고 이기는 자가 뭐냐, 이기는 자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요한 1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될 때 보상을 얻는 그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기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에 가서 보시면 이기는 자 이야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 그리고 맨 위에 버가모가 있는 거죠. 버가모. 맞죠?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렇죠?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가모 교회. 지금 그 에베소 교회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는 4절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양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두아디라 교회는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나와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 보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다음 장에 한번 가시죠. 가서 보시면은 3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는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장에 나오는 그 교회, 네 교회가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교회가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데 여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거, 교회가 좋은 교회는 서신이 좀 짧습니다. 짧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잖아요. 굉장히 서신이 길거든요.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많더라고요. 꾸짖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 버가모 교회도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에베소 위에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 위에 버가모가 있는 겁니다. 버가모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160km,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님 오시기 약 5세기 전에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로 네 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왕조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 외에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 후 주전 133년경에 시리아는 이제 로마에 합병이 되면서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하여튼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이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격변이 이제 많이 생겼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의 특징은 뭐냐면 문화의 도시예요. 문화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몇 개를 들어라 그러면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갈 정도로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 버가모에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버가모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약 20만 권 정도의 장서가 그 당시 장서라고 하는 이게 책으로 뭐 인쇄된 게 아닙니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데 다 손으로 기록한 거 그게 한 20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그 도서관의 규모가 컸고 나중에는 거기 있던 모든 것을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 문명이 발전했고 또 로마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체제가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크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냐면 제우스 신을 섬겼고 승리자 아테네 신 지도자 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황제 숭배까지 성행을 해갖고 각 지방에서 오는 그 순례객들이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역사가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객이 그냥 많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상업이 발전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도 이 도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리에 동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기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는데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 이 정도로 이 도시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와 같은 도시였다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가서 보니까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면 무서운 거죠. 일단 벌써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 무언가를 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살펴봤던 그 서머나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입에서 양날 달린 이와 같은 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여기에 뭔가가 좀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가서 보니까 13절에 여기 그 양날 달린 칼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칼로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경에서는 검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격려하기 위한 그와 같은 그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 가서 보시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서도 말씀을 사용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가서 보시면 화평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 무섭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요소도 있고 또 말씀을 사용해서 믿음의 대적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격려의 말씀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